주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로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의 방식으로 이제 우상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방송 때 17장 29절에 31절 세 구절을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내용.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것은 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편적 주제였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의 어떤 지혜도 성경 해석을 위한 하느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문화, 철학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전리품, 또 성경 안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지혜서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탈출기 내용 안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이집트에 발전된 기구들, 도구들을 하느님의 어떤 예배, 용품으로 사용하도록 갖고 탈출하는 내용. 그래서 이집트의 전리품이라는 표현까지 좀 쓰면서 오리기네스 교부 이야기도 덤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제가 이제 30절, 31절 얘기하면서 무지의 시대. 하느님께서 본인의 뜻 관련 없이 알지 못했을 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때의 그런 부족함, 잘못은 용서해 주신다. 무지 시대에 대한 어떤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의 무지와 더불어 하느님의 인내라는 성서적 주제를 강조하면서 지난 금요일 방송을 마쳤었습니다. 하느님의 인내라고 하는 주제는 성서에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대표적인 주제들이에요. 뭐 가장 쉽게 루카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루카만이 이 전해주는 가상칠언 중에 하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도하는 내용. 이런 루카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어떤 가상칠언 중 십자가 위의 어떤 용서, 우리의 무지에 대한 용서는 사도행전에서도 두 번째 책, 루카의 두 번째 책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 17절.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했음을 압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13장 27절, 바울의 설교에서도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속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 무지의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무지와 더불어 하느님의 인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하나 들자면 저는 요나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요나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예언자 요나에게 자해를 깨우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는 이제 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요나는 주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지 않습니까?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이렇게 본문 첫 부분은 요나가 배를 타기가 무섭게 위기가 닥칩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겁이 지는 뱃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내던지며 무진해를 써보지만 허사였죠. 재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내고자 그들 풍습대로 제비뽑기를 하니까 요나가 걸려들잖아요. 이 제비뽑기도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졌던 군인들 우리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 이야기 자체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말하죠. 나는 바다와 뭍을 만드신 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때 선원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요나까지 모두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뭍으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졌습니다만 허사였죠. 외교계 뱃사람들이 누구 못지않게 인도적임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니네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자 요나를 보내지만 요나가 외면하지만 요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뱃사람들은 요나를 그래 당신이 빠져 죽으시오 그래 우리가 삽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살려고 더 인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느님께 기도까지 드립니다. 아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를 멸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하느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서원까지 해요. 여하간 외교인들에도 니네베에 가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서 뒤돌아서서 세상 끝 타르시스로 향하는 요나. 그러니까 실제 이 타르시스라는 도시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인간의 본 어떤 생각들, 원죄를 지을 때도 하느님이 안 보시겠지. 하느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던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 본능. 예, 그러나 사실 인간이 처음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의 모습 안에는, 본능 안에는 하느님을 찾는 거, 하느님을 닮아야 되는 게,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하느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부터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르시스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어디다, 그 지역 어디다라가 아니라 하느님을 피하려고 인간이 숨으려고 하는 곳, 이것을 가리키기도 하죠. 바로 그곳으로 향하는 타르시스로 향하려는 요나가 오히려 외교인, 뱃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다는 거. 지금 바오로도 이방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서 2장 둘째 부분 요나가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께 미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셋째 부분 3장에 가서 요나가 주님 분부대로 진짜 니네베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해서 결국 재앙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니네베가 아시리아의 수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왜 이렇게 요나가 가기 싫어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시리아는 철천지 원수예요.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했고 철저한 어떤 혼합정책으로 이주정책과 함께 민족 말살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통을 주었던 곳이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거죠. 굳이 요나를 변명하자면. 그리고 나서 이 넷째 부분에 가서 요나서의 집필 목적이 드러나죠. 요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릴 아줏가리를 그토록 동정하는 반면 주님께서는 12만 명이나 되는 명이나 사는 거대한 성읍 니네베를 더더욱 아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앞서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줏가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자애를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요나서는 문민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 권의 보편성을 가르쳐주는 교훈서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무지의 시대와 인간의 무지와 더불어 하느님의 인내라는 성서 주제, 뭐 예수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용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루카복음에는 12장 47절 48절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비유에서도 언급을 하시죠. 예수님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지금 아테네에서뿐만 아니라 아테네에서의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티모테오 1서 1장 13절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사울, 젊은 사울,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너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쿠스 도정에서 만나 뵙고 회심했던 바오로, 이전에 자신이 무지의 탓으로 하느님 예수님을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다라고 사랑하는 협력자 티모테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페소 지역의 사목을 맡기면서 바오로가 자신의 지난 일을 언급을 하지요. 이렇게 하느님의 인간의 무지에 대한 하느님의 관용, 인내, 자비가 없었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성서적 주제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요. 하느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무지의 시대와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하느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약속,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충만의 시간, 그 사이의 시간 사이에 지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종교적,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의 시간, 관용과 용서가 인간을 하느님께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시간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이들이 그들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하느님께 돌아서도록 회개를 명령받았다. 바울은 이 점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의 시기입니다. 회개의 때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상선 벌악하시고자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이제 지정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코린토서 5장 10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2장 3절에서 10절 아 그러한 짓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느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먼저 유다인이 그리고 그리스인까지 악을 저지른 자는 누구나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당신 아드님의 권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임으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창조주께서 상선벌악과 함께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 아드님의 권한, 이것을 아드님께 맡기셨다. 비록 모든 것들이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될지라도 구원은 믿음 안에서 받게 되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물처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지의 탓으로 알지 인식하지 못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이런 심판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인의 또 철학의 문학 작품과 사상을 인용했던 바울의 사도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인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정하신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의 투쟁과 유혹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2장 18절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이렇게 아드님의 권위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느님 오른편에 예수님을 드러높이셨고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관으로서 하느님의 역할을 나누시도록 그분을 가능케 했다는 것.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베드로나 바오로가 유다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까지 과정에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바오로는. 이전에 다윗의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의 인물들, 미드라시 하가다 방법이라든지 또는 할라카 방법을 통해서 법에 대한 해석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시고 그분을 하느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당신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된 설교였어요. 베드로이든 바오로이든 대상이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바오로가 이방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면서는 그분부터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이집트인의 전리품이죠. 고대 그리스의 시인의 작품이라든지 철학의 내용을 사상을 바탕으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이미 와 계셨던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한 다음에 예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께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주로서의 하느님께서 어떤 권한을 주셨는가, 심판자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이렇게 권위를, 아드님의 권위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드러높이심은 모든 이에 대한 심판관으로서 하느님의 역할을 나누시도록 그분을 가능케 한 것이지요. 유다인들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가 예수님을 메시아여 주님으로 강조한 것이라면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권위를 더불어 나눠 갖고 계신 심판자로서의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17장 32절. 자, 분명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설교 부분이 강조점이 달랐어요. 유다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의 주님으로 강조했다. 이방인들에서는 대한 설교에서는 창조주신 하느님의 권위와 함께 그 권위를 나누어 계신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근데 이 과정에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움, 예수의 부활이 있거든요. 하느님의 예수님의 일으키심. 이것을 듣고 이 모든 설교를 듣고 난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언급되는 내용 32절입니다. 바울의 주장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주의 깊은 경청은 그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언급하자마자 중단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몸, 육체에 일으켜진 부활에 대한 사고는 터무니없고 불합리하고 불쾌한,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플라톤 학파와 같은 일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설,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한다 라고 여겼지요. 그러나 몸은 육체적 갈망과 함께 영혼의 의지와 지성의 능력을 방해하는 감옥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영혼이 불멸하고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철학은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출발하고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영혼은 마침내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로 자유를 이루지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성서적 관점은 인간 존재는 영혼과 육신의 결합이고 혹은 그 이상으로 구체화된 영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시편 16편 9절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히시리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습니다. 단지 영혼으로 죽음에서 살아남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된 구원은 온전한 인간 인격, 영과 육신 전체의 구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인간, 특히 이제 그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전인적 인간관, 그러니까 성경이 그 생명에 대한 전인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른 당시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세속학문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달리 성서적 인간적 관점은 이렇게 전인적 인간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영과 살아있는 몸은 하나라는 것. 창세기 2장 7절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씀에 따라 성경에서 영, 육, 그러니까 몸의 개념이죠. 물론 몸과 육의 개념을 이제 바울 사도는 소마라는 개념과 그러니까 영, 이렇게 몸과 육의 개념을 좀 나누지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본능적인 것에 빠뜨리게 하는 육, 그리고 그 영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의 육, 몸의 개념을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분리해서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영, 육, 생명 등은 인간이 가진 부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이에는 인간을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으로 보았던 당시 플라톤식의 이원론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육과 몸의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썩 없어질 육이 아니라, 본능에 빠뜨리는 육이 아니라 주님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몸의 부활, 몸을 얘기하죠. 그게 바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의 육은 나약하고 죽을 인간, 죄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되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륵스라고 하는, 여기서 육은 사륵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고기 육, 고기 덩어리, 예, 살덩어리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육, 우리가 이제 함자로 번역하면 육의 개념인데, 그런 게 조금 천박한 표현보다는, 뭐 고기 덩어리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개념은 나약한 인간, 본능적인 것에 빠지는, 죄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 하느님과 대조되는, 하느님의 능력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에서의 사륵스, 육이에요. 그러나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몸, 이거는 소마의 개념으로서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느님을 향하는 그 개념이죠. 지상의 얽매인 세속적인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육의 개념이죠. 이런 육적인 인간은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영적인 인간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럴 때 영의 영향을 받은 몸, 이것을 소마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영 없이 사는 육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에만 의존하여 세속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지요. 바로 그 개념과 다른 개념이 바로 지금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전인적인 인간, 당시 플라톤 사상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영혼 불멸의 개념을 갖고 있던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은 바오로 사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제까지 귀담아 듣고 있던 내용들, 우리 고대 유명한 시인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나 봐 라고 하던 그 찰나에 바로 이 낯선 개념이죠. 어이없는 개념이에요. 부활 개념을 얘기하니까 당장 그 관심도가 끊어지는 겁니다. 중단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바오로의 설교를 파악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의 어려움은 그가 유다인들에게 설교했을 때처럼 비록 보다 더 전형적인 그리스식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여집니다.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이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이래 유다교에서는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개념이 기원전 2세기 지혜문학이나 또는 후기, 그러니까 유다 묵시문학이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얘기합니다만 다니엘서 12장 2절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또 마카베오기에서 의인들의 보상 문제라든지 또 욥기에 의인의 고통, 이런 내용들 안에서 이제 부활 사상이 대두되면서 예수님 시대에 뭐 라자로의 부활에서 마르타가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바리사이들 모두 부활을 믿고 있었죠. 사도가이들만 오경 오경을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터였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유다인들 교회 시대 바로 시대 유다인들에게는 부활이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 철학에서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교도인 아테네 사람들 몇몇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비극시인 아이스킬로스는 아폴로의 입을 빌려 먼지가 사람의 피 속으로 흘러들어가 죽게 되면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 없다 이렇게 노래했었거든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의 말이 허무맹랑한 어이없는 이야기로 들려서 그러나 예의상 그냥 다음에 논합시다 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또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못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희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